오디세우스가 사랑의 체험을 물었다. 창녀 마르가로가 말했다. 온통 초라한 세상이지만 그대와 나는 존재합니다. 그대여, 마침내 나는 우리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그 하나, 그 하나까지도 텅 빈 공허구나. 안녕하세요. 우리를 바꾸는 아름다운 힘 고전, 고전일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무슨 뜻인지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랑이 우리를 구해주기를 우리는 얼마나 바라고 원합니까?
네.
그러나 또 막상 사랑이 우리 서로를 얼거매지 않기를 또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 속에서 사랑과 자유, 이 사이에서 우리는 또 얼마나 고민하고 고뇌합니까? 아마 그 뜻이겠죠?
네. 그러면
사랑조차도 우리를 얽매이지 않기를.
근데 사랑하면서 선생님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이분법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또 그 두 개의 자유를 다 갖고 싶은 것. 사랑도 하고 자유도 얻고 싶은 게 또 우리들이다. 그런 뜻이겠죠.
아, 욕심쟁이들이네.
인간은 욕심쟁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 고전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로도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읽고 싶은 고전, 궁금한 것들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전읽기 공개 특강 안내해드립니다. 그리스 신화 전문가로 불리는 건국대 김길수 교수님과 함께 그리스 신화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공개 특강 가져볼 텐데요. 오는 10월 5일이고요.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홍대 부근의 청년 문화공간 주에서 열리고요. 고전읽기 홈페이지 공개 특강 신청방에서 자세한 공지 확인하시고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선생님께서는 사랑을 할 때 자유로워지고 싶으세요? 어때요, 선생님?
둘 다?
네,
언젠가 내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네.
그게 아웃 오브 아프리카로 기억이 돼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편지를 쭉 보내면서 내용이 이거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네.
나는 당신이 있었기에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해줬다. 그러나 이 사랑마저도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기를. 이런 이제 그 글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 두 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그리움이고 갈망인가.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 다 끌고 들어와야 되나.
선생님, 근데 어떤 가수가 선생님한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오늘 첫 곡이에요. 스위스로입니다. 사랑해.
자유와 거침없는 삶을 갈망하는 사나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가 지금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인 조르바는 어떤 도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는 순간에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죠. 아, 이러한 삶도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참 좋겠구나. 기존의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그 속에서 나의 윤리, 다른 사람이 강요한 윤리가 아니고 내가 판단한 나의 윤리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자유인이죠.
저도 살짝 이렇게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었는데 진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네.
예. 자, 오늘의 퀴즈 여기서 나갑니다. 일단 오늘은 음악을 한번 살짝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악 좀 주세요. 이 소리가 이거였군요. 네. 자, 이 음악 소리 참 감미롭게 들리시죠? 조르바라는 사람은 이 악기를 늘 보따리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다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의 영혼이 담겨 있는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산트루. 2번 하프. 아, 졸업하는 이걸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마스크팩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책을 펼쳐봐야 될 텐데요. 그리스인 조르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항구 도시 피레에프스에서 조르바를 처음 만났다. 나는 그때 항구에서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공, 나의 이름이 뭔지 선생님 저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안 나오죠?
나가 누군가요?
나.
네.
나는 물론 니코스 카잔차키스 자신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책을 보는 모든 독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을 살고 싶은 듯이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책과 잉크 속에서 사는 책벌레로 나오죠. 이 나라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원고를 정말 집어던지고 방황하고 인생 살아 행동하는 인생으로서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30대 중반의 사나이죠.
네. 바로 나라는 인물이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키가 크고 몸이 가는 한 60대 노인 하나가 다가옵니다. 자신을 요리사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스프를 만들어준다면서 자신을 탄광에 데려가 달라고 하죠. 알렉시스 조르바라는 이름의 그 사나이가 몸에 지니고 있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있는데 그 보따리 안에는 악기? 아, 이거 오늘의 퀴즈인데 요것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오늘의 퀴즈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리스인 조르바, 북나레이터 백은철 씨와 함께합니다.
어떻게 해서 산투르를 다 배우게 되었죠?
스무 살 때였어. 내가 그때 올림포스 산기슭에 있는 우리 마을에서 처음 산투르 소리를 들었지. 혼을 쭉 빼놓는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밥을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 어디가 아파서 그러느냐. 우리 아버지가 무섭디다. 아버지 영혼이 화평하시기를. 산투르를 배우고 싶습니다. 창피하지도 않느냐. 네가 집시냐 거지 깡깽이가 되겠다는 거냐. 저는 산투르가 배우고 싶습니다. 결혼하려고 꼽을 쳐둔 돈이 좀 있었지요. 유치한 생각이었소만은 그 당시에는 대가리도 덜 여물었고 혈기만 왕성했지. 병신같이 결혼 같은 걸 하려고 마음먹었다니. 아무튼 있는 걸 몽땅 털고 몇 푼 더 보태 산투르를 하나 샀지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바로 이놈입니다. 나는 산투르를 들고 살로니카로 뛰어 터키인 레트셉 에펜디를 찾아갔지요. 그는 아무에게나 산투르를 가르쳐 주었지요. 그 앞에 일단 넙죽 엎드리고 봤어요. 왜 그러느냐, 꼬마 이교도야. 산투르를 배우고 싶습니다. 오냐? 그런데 왜 내 발밑에 엎드렸느냐? 월사금으로 낼 돈이 없습니다. 산투르에 단단히 미친 게로구나. 네. 그럼 여기 있어도 좋다, 젊은 친구. 나는 월사금을 받지 않는단다. 나는 1년을 거기 있으면서 공부했지요. 하나님이 그 영감의 무덤을 돌보아 주시기를. 지금쯤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개도 천당에다 들여놓으신다면 레트셉 에펜디에게도 천당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외다. 산투르를 다룰 줄 알게 되면서 나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나 빈털터리가 될 때는 산투르를 칩니다. 그러면은 기운이 생기지. 내가 산투르를 칠 때는 당신이 말을 걸어도 좋습니다마는 내게 들리지는 않아요. 들린다고 해도 대답 못해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안 되니까.
그 이유가 뭐죠, 조르바?
이런 모르시는군. 정열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게 정열이라는 것이지요.
문이 열렸다. 바닷소리가 다시 카페로 쏟아져 들어왔다. 손발이 얼고 있었다. 나는 구석으로 깊숙이 몸을 웅크리고는 외투로 몸을 감쌌다. 나는 그 순간의 행복을 음미했다. 아, 어디로 간다? 여기서는 좋다만 이 행복이 오래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에 선 사나이를 뜯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내게 박혀 있었다. 동공이 까만 그의 눈은 작고 둥그렀으며 흰자 위에는 빨갛게 핏발이 서 있었다. 그 눈은 나를 꿰뚫고 구석구석 뒤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요? 이야기 계속 하시죠? 내가 체근했다. 조르바가 다시 앙상한 어깨를 들었다 놓고는 내뱉듯이 말했다.
에이, 그만둡시다. 담배 한 대 주시겠어?
담배를 한 개비 뽑아주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부싯돌 라이터를 꺼내 불을 댕겼다. 그러고는 느긋한 표정으로 눈을 반쯤 감았다. 결혼했습니까?
하! 난 사내가 아닌가요? 나는 뭐 수컷도 아닌가? 눈깔이 멀었지. 나보다 먼저 살고 간 사람들처럼 나도 개골창에 대가리를 집어넣었던 겁니다. 결혼해보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가장이 되고 집을 짓고 새끼를 둘씩이나 까고. 하지만 뭐 산투루 덕분에 이렇게.
근심 걱정을 잊으려고 산투루를 치셨던 게로군요.
이것 보쇼. 보아하니 당신은 악기 하나 못 만지는 모양인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집구석에 들어가면 있는 거는 근심 걱정뿐. 응? 아이고, 마누라가 그렇고 새끼들이 그렇지 않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장차 이러다가 무엇이 될까. 이런 젠장. 이래서는 안 돼요. 산투루를 치려면 환경이 좋아야 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거요. 마누라가 한마디로 될 걸 10마디 잔소리로 늘어놓는다면 무슨 기분으로 산투루를 치겠어. 새끼들이 배고프다고 빽빽거리는데 산투루를 어떻게 치겠어. 산투루를 치려면 온갖 정성을 산투루에만 쏟아야 돼요. 알아듣겠어?
그렇다. 나는 그제야 알아들었다. 조르바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지금 백운철 씨가 낭독할 때 뒤에 깔린 음악도 산트루 소리죠? 맞아요? 선생님, 산트루 소리 직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봤어요.
어때요?
좋아요.
산트루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그려주세요.
우선, 아, 기타처럼 생겼는데 가운데가 뭐 이렇게 볼록 들어가지 않고요. 네. 마치 만도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현이 달려 있고 그리고 네. 손으로 이제 뜯게 돼 있는데 소리는 지금 여기 계속 깔려 있는
자그마해요? 그 크기가?
만도린보다 좀 클 거예요. 기타보다는 물론 이제 작죠.
그러니까 산투루만큼 그리스인 조르바를 잘 나타내주는 악기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우선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나는 짐승이다. 네. 그러나 산투루를 칠 때만큼은 온갖 정성을 다 바친다. 아, 제대로 된 울리는 악기, 그게 바로 자기의 내부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신과 이렇게 대화하는 악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네.
예. 자, 그렇다면 만나는 그 순간 조르바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은 주인공은 조르바와 함께 크레타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되는데요. 배에서 그는 조르바의 왼손 집게 손가락이 반 이상 잘려나간 걸 보게 됩니다.
손가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조르바? 내가 물었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돌고래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내가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기계 만지다 잘렸어요? 그의 기분을 모른 채 하며 내가 물었다.
뭘 안다고 기계 어쩌고 하쇼? 내 손으로 잘랐소.
당신 손으로? 왜요?
당신은 모를 거 왜 다두목.
그가 어깨를 들었다 놓으며 말했다.
안 해본 짓이 없다고 했죠. 한때 도자기를 만들었죠. 그 노름에 미쳤더랬어요. 흙덩이를 가지고 만들고 싶은 거는 아무거나 만든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오? 그냥 농로를 돌리면 진흙덩이가 동그랗게 되는 겁니다. 흡사 당신의 이런 말을 알아들은 듯이 말입니다. 항아리를 만들어야지. 접시를 만들어야지. 아니 램프를 만들까? 귀신도 모를 물건을 만들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모름지기 이런 게 아닐까요? 응? 자유 말이요.
그는 바다를 잊은 지 오래였다. 그는 더 이상 레몬을 깨물고 있지 않았다. 눈빛이 다시 빛나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손가락이 어떻게 되었냐니까요.
참, 그게 농로 돌리는데 자꾸 거치적거리더란 말입니다. 이게 끼어들어 글쎄 내가 만들려던 걸 뭉겨놓지 뭡니까. 그래서 어느 날 손도끼를 들었으니
아프지 않던가요?
그게 무슨 말이요? 난 쓰러진 나무 그루터기는 아니요. 나 사람입니다. 물론 아팠지요. 하지만 이게 자꾸 거치적거리면서 신경을 도두었어. 그래서 잘라버렸죠.
해가 빠지면서 바다는 조용해졌다. 구름도 사라졌다. 밤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바다를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후회했다. 아, 얼마나 사랑하면 손도끼를 들어 내려치고 아픔을 참을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나는 내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거는 좀 심한데요, 조르바.
내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성인 전집의 금욕주의자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여자를 보고 유교계 갈등이 견디기 어렵자 이 양반은 그 도끼를 들어가지고. 조르바는 나의 다음 말을 짐작했는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참, 그걸 자르다니. 그거 참 순진하고도 깜깜한 친구일세. 그건 장애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우겼다.
뭐 하는데 말인가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조르바가 곁눈질로 한심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다.
이 답답한 양반아, 그건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걸 왜 모르셔?
그는 고개를 들어 내세의 삶, 천국, 여자, 성직자 따위의 생각이 복잡하게 오고 가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려는 듯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는 내 심중을 별로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커다란 잿빛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병신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나는 내 자리로 들어가 누워 책을 펼쳐 들었다. 붓다 생각이 여전히 내 머리에 남아 있었다. 나는 몇 년 동안 내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던 붓다와 목자의 대화를 읽었다. 목자, 내 식사는 준비되었고 암양에 젖도 짜두었습니다. 내 집 대문은 잠기어 있고 불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붓다, 내게는 더 이상 음식이나 젖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내 처서이며 불 또한 꺼졌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목자, 내게는 황소가 있습니다. 내겐 암소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목초지도 있고 내 암소를 모두 거느릴 씨바지 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내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붓다, 내게는 황소도 암소도 목초지도 없습니다.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목자, 내게는 말 잘 듣고 부지런한 양치기 여자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여자는 내 아내였습니다. 밤에 아내를 희롱하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붓다. 내게는 자유롭고 착한 영혼이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영혼을 길들여왔고 나와 희롱하는 것도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조르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네요. 항아리 만드는데 자꾸 이렇게 거추장스럽다고 손가락 하나를 딱 잘라버린다는 건 좀.
조르바는 절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삶은 뒤집어 엎는 사람이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 조르바가 가장 조르바다운 이제 특성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바로 이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난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았던 그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던 삶, 이게 뒤집혀도 괜찮은 삶이구나. 나를 다시 살게 하는구나. 아주 뜨거운 책이었어요.
사실 선생님, 저도 조르바 읽으면서 책장을 넘기다가 딱 이 대목에서, 손가락 딱 자른 대목에서 아, 이 조르바 연구 대상이구나. 그렇죠.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붓다와 목자의 대화를 읽고 나니까 대충 이렇게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무소유의 자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그 백운철 씨가 읽은 바로 다음에 이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 보면 이제 그것만 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폭풍이 일면서 목초지와 암소와 종우와 황소는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바람이 지붕을 걷고 불을 껐으며 여자는 울부짖다 진흙창 위에 쓰러졌다. 목자는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게 그의 소리는 들리지는 않았지만 목자는 울부짖고 있었고 나는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물고기처럼 깊은 잠 속으로 가라앉았다. 밖에서 준비한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외부에서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정신적이고 영혼의 자유를 얻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였겠죠.
그리스 조르바, 이게 소설이에요? 철학책이에요, 선생님?
철학이 없는 소설은 고전이 아닙니다. 멋지죠?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적어야지.
백운철님.
네. 철학이 없는 소설은 고전이 아닙니다.
철학이 없는 고전은 고전이 아니다?
철학이 없는 소설은 고전이 아닙니다.
소설은 고전이 아니다. 자, 오늘의 퀴즈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음악을 한번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좋죠?
좋아요. 예. 춤추고 싶어요.
춤을 춥니다, 조르바는. 조르바가 지금 듣고 계신 이 음악의 악기를 항상 이렇게 지니고 다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기쁠 때 막 춤을 추기도 하는데 그의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산트루, 2번 하프.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마스크팩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정 100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열린 책들에서 나온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본영 선생님께서 제가 이렇게 취미로 목공 일을 한다고 그랬더니 어디 손 좀 한번 보여줘요. 그러셨던 거 기억하세요? 예. 사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대충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곡괭이와 산트루를 함께 다룰 수 있었던 손을 가진 남자가 조르바였고 조르바의 얼굴과 손이 그의 삶을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조르바가 해온 것만 해도 뭐 요리사, 도공, 광부 뭐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죠.
많죠. 뭐 잡화상도 하고 또 총 들고 그 터키와의 전쟁에 크레타의 독립군으로 가담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젊을 때 행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자파 행상을 하다가 크레타 섬에 들어왔을 때 선생님 말씀대로 때마침 혁명이 일어나서 조르바는 장사를 때려치고 대신 총을 들고 크레타 독립군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를 회상하는 조르바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조르바가 고개를 돌려 어이없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 같은 날 약간 제정신이 든 김에 나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지랄이도저 우리에게 별로 나쁘진도 안 하고 그런 놈들을 덮쳐서 깨물고 코를 도려내고 귀를 잘라내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도우셔서 그랬을까요? 글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의 귀와 코를 도려내어 작살내버리기를 바란 것일까요? 그렇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그때에는 내 피가 뜨거웠어요. 도무지 왜라든지 어째서 같은 걸 생각해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사물을 제대로 보고 생각을 하려면 나남없이 나이 처먹어 분별이 좀 생기고 이빨도 좀 빠져야 합니다. 이빨 하나 없는 늙은이라면은 안 돼, 얘들아, 깨물면 멋져 하고 소리치긴 쉽습니다. 그러나 이빨 32개가 멀쩡할 때는 사람이란 젊을 동안은 아주 야수 같은가 봐요. 그래요, 두모. 사람 잡아먹는 야수 말이요.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래, 늙은 오울빼미들은 도대체 뭐라고들 한답디까?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가 말을 계속했다.
뭐라 할 수 있겠어? 내가 보기에는 두목은 배고파 본 적도 죽여본 적도 훔쳐본 적도 가늠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꼴을 알 수 있겠어요? 당신 머리는 순진하고 살갗은 햇빛에 타보지 않았어요.
그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다. 나는 내 섬약한 손과 창백한 얼굴, 피투성이가 되어 진창을 굴러보지 못한 내 인생이 부끄러웠다.
좋아요.
조르바는 스펀지로 닦아내듯이 그 큰 손으로 식탁 위를 닦았다.
아, 좋다니까요.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 당신은 수백 권의 책을 읽었을 테니까 아마 해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말해보세요, 조르바. 묻고 싶은 게 뭐죠?
두목, 여기 기적 비슷한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기적이어서 기가 막힐 지경이요. 우리는 독립군이 되어 그 지랄을 했는데 사기치고 훔치고 죽이고 했는데 그 때문에 게오르기우스 왕자가 크레타로 왔답니다. 그러고는 자유라니.
그는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 참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해도 예사로 신기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더러운 놈의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치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이 났으니까 말이지. 내가 죽이고 사기친 이야기를 다 한다면 두목, 아마 머리털 끝이 송두리째 곤두설 겁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 웃겨. 자유라니. 우리 같은 것들에게 벼락을 내리지 않고 자유를 주신 하느님이라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는 도움을 구하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문제로 꽤 오래 고민해보았으나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없을 때 오는 괴로움이 그의 표정에 역력했다.
두목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가 괴로운 듯이 내게 물었다. 이해하다니 뭘?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 나쁜 짓이라고 부르는 것도 세계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
아, 조르바가 이야기하는 게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맞죠?
제 취향이 조르바인 것 같은데요.
아, 나 첫 보는 순간에 이 책을 네. 무지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네. 선생님이 시뻘건 책이라고 그러면서.
아, 시뻘건 책.
근데 왜 씨앗은 친절하고 아주 정직한 곳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 피와 더러운 거름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하고서 이 조르바가 화가 나서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건 저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건 누가 답을 제대로 해주겠어요?
선생님이요.
서로 그 전쟁이 벌어지면
네.
서로 각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거다라고 치고받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또 어느 한편에서 보면 애국일 텐데
네.
저 사람의 애국은 나의 적인데 이 속에서 인간은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 속에서 정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진창과 피투성이 속에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네.
이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듣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삶을 살아본 사람들, 그 어쩔 수 없음, 그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자기의 길을 올바른 길을 더듬어가는 이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마 메시지.
그런 사람들이 같아요. 근데 조금 외로울 텐데.
외롭죠.
예.
외롭죠. 이 도르바도 60이 예. 돼서 지금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아유, 그래요.
나라는 예. 사람이 보기엔 이만한 사람이 없는데도.
나는 외롭지만 그래도 마음속은 뿌듯해요. 예. 뭔가 아주 커다란 것을 지키고 사는 사람.
그렇죠.
나만의 것을 지키기
자기의
때문에.
삶이죠.
예.
자기의
예.
삶.
네. 자,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짖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요. 오늘의 퀴즈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나갈 텐데 오늘은 음악을 들어야죠. 음악 주세요. 와, 왠지 이 조르바의 큰 손이 이야기에서 뜨듬뜨듬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게 되는데 조르바는 늘 보따리에다 이 악기를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담기도 하는데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산트루, 2번 하프. 지금 듣고 있는 이 악기의 소리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마스크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동안에 배는 어느덧 크레타 섬에 도착을 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갈탄 광산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주인공인 나는 젊은 지식인답게 갈탄광을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시킬 꿈을 꿉니다.
그렇죠?
예.
네.
이 꿈은 어떤 공동사회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엇인가 비즈니스가
네.
사회를 위해서 쓰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에도 이 주제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묵혀진 땅, 아무도 개발하지 않는 불모지를 개간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가 구원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었죠.
네, 주인공인 나. 공동사회에 대한 꿈을 딱 꾸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구상에 대한 조르바의 대답은 들을 것도 없이 한마디로 딱 잘라집니다. 자, 덕도 없다. 그렇죠? 백운철님의 낭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두목! 인간이란 짐승이에요.
단장으로 자갈을 후려치며 그가 말을 이었다.
하, 짐승이라도 엄청난 짐승이에요. 그런데도 두목은 이걸 알지 못해요. 당신에겐 이 인간이라는 것, 세상사라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모양인데 내게 물어봐요. 내 짐승이라고 대답할게. 이 짐승을 사납게 대하면 당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요. 친절하게 대하면 눈이라도 뽑아갈 거요. 두모, 거리를 두어요. 놈들 간떠이를 키우지 말아요. 우리는 평등하다. 우리에겐 똑같은 권리가 있다. 이따위 소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신에게 달려들어 당신 권리까지 빼앗고 당신 빵을 훔치고 굶어 죽게 할 거요. 두모, 좋은 걸 다 걸고 충고하건대 거리를 두어요.
하지만 조르바, 당신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도 대들었다.
안 믿지? 아무것도 안 믿지. 내 몇 번이나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소. 나는 아무도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오직 조르바만 믿지. 조르바가 딴 것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야. 나을 거라는 눈꼽만큼도 없어. 조르바 역시 딴 놈들과 마찬가지로 짐승이야. 그러나 내가 조르바를 믿는 건 내가 아는 것 중에서 아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조르바뿐이기 때문이야. 나머지는 모조리 헛개비들. 나는 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이 내장으로 삭혀내어요. 나머지야 몽땅 헛개비지. 내가 죽으면 만사가 죽는 거요. 조르바가 죽으면 세계 전부가 나락으로 떨어질게요. 저런 이기주의.
내가 빈정거리는 두루 말했다.
뭐 어쩔 수 없어. 두목 사실이 그러니까. 내가 콩을 먹으면 콩을 말해요. 내가 조르바니까 조르바같이 말하는 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르바의 말이 채찍이 돼 날아들었다. 강인했기 때문에 그토록 인간을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그들과 함께 살고 일하려는 그를 나는 존경했다. 나라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금욕주의자가 되었거나 그들을 가짜 깃털로 꾸며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다. 조르바가 나를 돌아다 보았다. 별빛으로도 나는 그가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좀 심했나, 두목?
그가 걸음을 멈추면서 물었다. 오두막에 도착한 것이었다. 조르바는 부드러우나 거북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조르바에게 동의하고 있었지만 내 가슴은 거부했다. 짐승 속에서 뛰쳐나와 제 갈 길로 가려 했다. 오늘 밤 졸리지 않은데요, 조르바? 혼자 주무셔야겠네요. 내가 말했다. 별이 빛났고 바다는 한숨을 쉬며 조개를 핥았고 반딧불은 아랫배에다 에로틱한 꼬마 등불을 켜고 있었다. 밤의 머리카락은 이슬로 축축했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얼굴을 묻고 침묵했다. 오래지 않아 나는 밤과 바다와 하나가 되었다. 내 마음은 꼬마 등불을 켜고 축축하고 어두운 대지에 숨어 기다리는 반딧불 같았다. 별은 하늘 위를 둥글게 운행하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엔 이 바닷가에서 이루어져야 할 두 가지 과업이 새겨져 있었다. 붓다에서 벗어나고 모든 형이상학적인 근심인 언어에서 나 자신을 끌어내고 헛된 염려에서 내 마음을 해방시킬 것. 지금 이 순간부터 인간과 직접적이고도 확실한 접촉을 가질 것. 나는 나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래, 아직 그렇게 늦은 건 아닐 거야.
이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주인공인 나 그리고 또 주인공인 조르바 두 사람이 완전히 틀려요. 선생님은 어느 쪽 논리를 더 좋아하세요?
나는 조르바하고 나 사이에 그 끊을 수 없는 끈. 네. 이거 둘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조르바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 가슴은 조르바에게, 내 마음은 조르바에게 동의하고 있으나 내 가슴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 우린 짐승이라는 거 알아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기심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나 짐승은 우리의 현실이고 인간은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짐승이라고 해서 짐승으로 남을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죠.
아우,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짧게 그냥. 저는 조르바의 논리가 더 좋아요. 백운철 씨는 어때요?
저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오는 거는 그 사람, 나라는 사람이 조르바한테 자꾸 영향받는 그 느낌 있잖아요. 저도 뭔가 자꾸 이렇게 영향받아지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읽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조르바를 읽으면서
화나요. 나는 왜 이만큼 이런 생각 못 해봤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 어? 나는 나 할래 그래도.
그럼 구본영 선생님은
나. 나 계속 방황할래. 어.
저는 조르바. 백운철 씨는.
그럼 저는 나죠. 그때까지는. 어,
그럼 2대 1이네. 네. 근데 백운철 씨가 낭독을 그러면 제대로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조르바를 쓴 이 작가의 이야기가 자기 인생에서 몇몇 나의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이 몇몇이 있어요. 그중에 조르바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죠.
예. 네. 예, 어, 아. 그래서 이 책을 만들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자, 그렇다면 조르바가 하는 말마다 참 저에게는 시원시원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한 가지 조르바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기는 해요. 뭔지 미리 아시나 보다.
아, 아니요, 아니요, 전 전혀 모릅니다.
아, 마음에 아주 안 들어요. 여자를 보는 여성관이 좀 이상해요.
근데 백운철 씨가 낭독하면 또 마음에 들 거야. 그런 것 같아. 지금까지 뭐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랬거든, 조르바에 대해서.
그럴까요? 네. 선생님, 이 부분은 저희가 네. 내일 만나봐야 돼요.
네네.
제가 지금 던지는 얘기는 근데 짧게 정말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 오르탕수 부인이 내일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조르바가 만나게 되는데 그 관계를 미묘하게 아주 궁금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아, 그래 뭐 갈탕광을 갔는데 네. 묵어야 되는데 이제 오르탕수 부인이 여인숙을 하죠. 그 위험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래요?
이 위험한 여인을 위험하게 만들어주는 게 조르바야. 그냥 있으면 그냥 평범한 그냥 여인일 수도 있는데.
그렇군요.
아, 그 여인에게 불길을.
아, 됐어요. 선생님, 거기까지.
불길을. 활활.
그렇다면 오르탕수 부인도 그냥 평범한 여성은 아니었을 텐데, 그를 다룰 수 있는 건 조르바뿐이었다.
그렇죠.
와, 내일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르바는요, 요즘 세상에 태어났으면 모든 여성들의 공공의 적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조르바 아저씨, 내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도전. 절대로 고개를 떨구지 말라. 고개를 꼿꼿이 치켜들고 두 눈으로 똑똑히 세상을 보라.
두 눈으로 똑똑히 세상을 응시하라. 어린 시절 알았던 열병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그녀는 장애를 딛고 1900년 당당히 하버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시각, 청각, 장애우로서는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면서 장애가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의 눈, 헬렌 켈러의 도전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애니플레이스에서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BB, 열린 책들에서 그리스인 조르바, 와이즈베리에서 신화 읽는 시간, 공연 전시 선물도 있습니다. 황석영 작가의 대표작을 연극 무대에서 만난다. 10월 10일부터 국립극단 소극장 판에서 공연되는 연극 손님 초대권을 드리고요. 가을을 맞아서 유럽 인형 전시회를 선보이는 한국 속의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에서 입장권을 드립니다. 선생님.
네.
조르바가 항상 두루둥 하면서 연주했던 항상 품에 안고 다녔던 네, 네. 그 악기는 무엇이었나요?
산투르죠.
산투르였습니다.
네. 아주 자. 페르시아의 악기인데 현이 예. 아주 많은데 이제 변형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네. 오, 그래요. 자, 당첨자 명단은요.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 올려놓을게요.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희 홈페이지 자주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로 다운받아서 다시 듣기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특강 안내해드려야 되겠죠. 고전읽기 공개 특강입니다. 뭐 제우스, 아테네, 페르세우스, 아주 이름 외우기부터 벅찼던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우리 일상 속으로 끌어들여서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리스 신화 전문가로 불리는 건국대 김길수 교수님과 함께하고요. 고전읽기 공개 특강 그리스 신화 다시 읽기 펼쳐집니다. 날짜는 오는 10월 5일이고요. 시간은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장소는 홍대 2호선 전철역 부근의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열리고요. 고전읽기 홈페이지 공개특강 신청방에서 자세한 공지 확인하시고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철 씨, 네. 오늘 낭독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네.
내일은 분명히 여성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숙제예요. 자, 오늘 우리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브라이언 아담스 헤븐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고전읽기
구본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